이사야서 42장 18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위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게도 주께서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의 의미들을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지와 우둔함과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부지런하며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일에 열심을 내고 이 말씀의 어떠함 앞에 우리를 굴복시키고 이 말씀의 참됨 앞에 우리의 거짓됨을 회개하고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듣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42장 초두 말씀은 1절에 나타나 있는 바대로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종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제시된 인물로서 이 종의 모습은 일반 세상 통치자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세상 통치자는 자신의 위상을 마음껏 드높이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여호와의 종은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세속 권세자들은 불의를 행하였지만 여호와의 종은 진리로 공의를 베푸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종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면 되었지만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래 그들에게 복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다시 언약을 세우실 것이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족속에만 국한된 은혜가 아닌 그들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이방에게까지 증거되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6절, 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은 어떤 존재인가? 이방의 빛이 되어서 맹인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에게 자유를, 흑암에 처한 자에게 빛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갇혀 있다는 것은 바벨론 포로의 상태에 있는 그런 정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속박과 포로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영적인 속박 가운데 처해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여 결국은 하나님 그분께서만 홀로 찬송을 받으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니 또 우리가 계속해서 42장을 살펴보고 있는 바대로 단순히 그냥 여호와의 종을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 아니하는 자비로운 분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예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는 순한 양처럼 행하실 것이지만 종국에 가서는 대적 세력들을 정복하심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인자와 자비로 대하시는 이 은혜 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분께서 대적들을 파하시는 그런 때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아닌 대적 세력의 입장에 서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처럼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의 상태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권력을 무력하게 하실 것이고 또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흑암에서 인도하여 광명으로 인도하실 것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의심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었고 이런 사실을 교훈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살펴봤던 17절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나고 있죠.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물리침을 당할 자는 누구냐? 우상을 의지하는 자죠. 그리고 수치를 당할 자는 누구냐? 우상을 향해서 너희는 내 신이라고 하는 이런 자들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 수치를 당하는 자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으로 더 큰 상급을 받을 자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런 흐름 가운데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당할 자, 곧 어리석게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을 가리켜 본문 18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 못 듣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너희 맹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영적인 맹목의 상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우리가 이사야서를 살펴본 지 좀 오래되었지만 이사야 6장 9절에서 이사야를 소명하시는, 그를 부르시는 바로 그 내용에서 이미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어떤 일로 부름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고케 하는 일로 부름을 받았죠.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한 일로 이 말은 좀 어폐가 있는데 참 그저 그들의 그 영안을 뜨게 하는 일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그들의 맹목의 상태를 굳히는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탄식하신 적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언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로 묘사가 되고 있죠.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라는 이 말씀은 누구를 염두에 둔 표현일까요? 이스라엘을 염두에 둔 표현이죠.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의 종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바사왕 고레스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포로로 사로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토로 돌려보낸 일에 기여할 자를 가리켜 내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은 이미 제가 설교 모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42장 1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또다시 종이 등장하고 있죠. 이 종은 누굴 가리키는가?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사자라고 하는 표현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을 염두에 둔 표현이고 또 이사야 43장 10절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라고 말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들 중에서 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연약한 이스라엘을 자신의 종으로 그리고 세상에 복을 베풀고 전파하기 위한 사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스라엘인들에게 계시하시고 율법 순종의 삶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인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고 역사가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눈이 있으면 봐야 되고 귀가 있으면 들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43장 8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다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는가? 언뜻 보시면 물리적으로 들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20절을 주목해 보시면 그들이 물리적으로 눈이 있음에도 보고 귀가 있음에도 듣지 못하는 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라고 말했잖아요. 못 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염두에 둔 표현이지 육적인 상태를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가리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의하면 우상 숭배의 죄는 모든 죄의 뿌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미 대열의 문답, 이 문답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능력과 신성을 만물을 통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의 추론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서 작품을 통해서 작가의 솜씨를 가늠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오류와 잘못은 어떤 죄로 연결됩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죄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수와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첫 번째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의 죄는 모든 죄의 시발점이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을 보시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었다, 바꾸었다 라는 말씀이 나타난 다음 죄의 목록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경배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과 이런 사실을 기초로 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예배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되는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일이 나타나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음욕을 품고 여자가 순리대로 남자 쓰기를 버리고 영리로치 않은 동성애 죄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 부모에 대한 불순종, 배역, 사기 등등 온갖 역기능적인 죄들이 뒤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로마서가 진술되고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의 죄를 모든 죄의 핵심으로 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이해는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1절 이하를 보시면 16절까지 보시면 여기에도 우상 숭배의 죄가 모든 죄의 원인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3절 이하에서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그래놓고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다. 이 우상 숭배 죄로 인해서 각종 죄들이 자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실 때 첫 번째 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은 내 눈앞에 내 면전 앞에라는 뜻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리고 제2계명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스라엘은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가 모든 만물의 영장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으로써 결국은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들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아닌 오히려 저주가 임하도록 하는 이런 일에 기여하게 된 것이고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숭배 대상과 같아집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열심히 좋아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그것과 같아지게 되죠. 왜냐하면 그걸 사모하니까, 갈망하니까. 결국은 헛된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 결국은 우상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 115편 4절 이하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다 우상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사자라고 말씀하시고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이 왜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자라는 이런 말을 듣게 되었는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여지가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들을 수 없게 되었다기보다 정확하게 사실을 말한다면 일부러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눈을 감아버린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우상 숭배자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방을 복주시기 위한 통로로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신 것은 단순히 계명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로만 만족하지 않고 그 계명을 통해서 진정한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편 19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라고 찬송을 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눈을 밝게 한다는 말은 0.7에서 2.0이 됐다는 뜻이 아니죠. 이 말씀은 영적 이해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들어오지 않으면 올바른 상황에 대한 인식도 가질 수 없고 올바른 선택과 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을 지혜롭게 하여 부패한 세상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르며 무엇을 우선적으로 취해야 될 것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올바른 영적인 인식과 또 그 다음에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를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율법을 주셔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지혜에 깊이 감동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상 열방을 교회로 이끄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신명기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즉 행하라 그래놓고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무슨 일로 인해서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가? 아, 교회 안에도 이런 유력한 사람이 있구나. 교회가 어떤 일을 하면 일사천리로 어떤 일을 해내는구나. 물론 그런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평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율법을 갖고 있어서 정말 모든 일을 사력 있게 지혜롭게 행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탄성을 지르고 그래서 나도 이들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리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시고 교회에다가 말씀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말씀 사역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혜요 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21절에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죠. 교훈을 크게 한다는 말씀은 그것을 이행하고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교훈이 커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됐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아무리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수려한 말을 하고 설교를 멋지게 하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이는 교훈이 크게 되지 않습니다. 저들은 말씀 앞에 깜빡 죽는 사람이구나. 저들은 말씀 앞에 허리를 굽히는 존재이구나 하는 이런 평가를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머리에 반드시 순종하거든요. 안타깝게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눈으로 목도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열방과는 달리 자신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만 자랑했을 뿐 말씀을 따라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로마서 2장 17절 이하의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상황이 이거 아닌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하고 비이성적이고 꼴통이고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앞뒤가 콱 막혀있는 그런 존재로,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반쯤 정신이 좀 나가 있는 사람, 넋이 나간 사람, 그죠? 할렐루야 아줌마 이런 거 있잖아요. 쭉 아멘 하고 뭐 그러면서 일상의 삶은 전혀 못 살아내는 그런 캐릭터 항상 등장하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 비춰졌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로마서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지만 구약 이스라엘 당시,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 이전 700년 전 BC 7세기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22절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다루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치 도적 때 공격을 받은 사처럼 되어버렸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을 도적들 때 넘겨두셨다 그 말이죠. 굴속에 갇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속박 가운데 있다는 뜻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죄와 무지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면 어떤 자세와 태도를 보여야 되겠습니까? 24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켜야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가 징계를 받게 만들고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만든 원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되었는데 그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왜 맞는지를 몰랐습니다. 오히려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40장 27절에 나타난 바대로 뭐라고 원망했는가 하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라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서운한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이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님에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하셨다. 원망을 했던 것이죠. 실제로 신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권면하러 갔는데 권면을 시작하려고 하니 자신이 얼마나 믿음대로 살았는지를 장황하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권면할 수가 없어요. 본인 인식이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옛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도 거의 비슷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죄가 가져다주는 가장 무서운 상태가 뭐냐면 자기에 대한 무지의 상태죠. 자기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 이해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말이 먹혀들 여지가 없죠. 받을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취한 조처가 뭐였습니까? 본문 마지막 절에 2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망했죠. 유다가 망했습니다. 이방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몰락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등을 돌리자 하나님께서 능력을 거두어들이신 결과로서 이스라엘은 이방나라에서 노략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들이 겪는 고통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루신 결과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수르에서 망하게 되고 바벨론에서 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불같이 진노하신 결과라고 하는 교훈을 그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깨닫지 못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고 몸이 타지만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맹목의 상태라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영적인 맹목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도 유의하지 않는 게 영적인 맹목의 상태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도 유의하지 않습니다. 자주 말씀을 읽고 들었지만 그들은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여러분들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물론 저도 포함해서 그래요.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을 객관적으로 듣는 사람이죠. 저도 순종해야 될 사람인데 얼마나 무수한 말씀을 들었습니까? 말씀에 주의하세요? 유의하십니까? 지난주일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내가 이전에 들었던 말씀에 근거하면 이럴 수는 없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대개 보면 어느 정도 신앙의 어떤 수준이 갖춰지면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않는 상태로 오랜 기간 동안 그냥 굳어버리는 경우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시간이 지나면 삶의 진보가 드러나고 완고함이 누그러지고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조금 흔들어 놓고 조금 자신의 어떤 체면이나 무엇을 좀 건들어 놓으면 이전과 같은 똑같은 유괴 방식으로 대응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유의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무지 상태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맹목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은 24절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바로 영적인 맹목의 상태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동안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으나 그들은 교훈을 듣지 않고 반역했습니다. 율법을 무시했어요. 귀전으로 들었습니다.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둑질당하고 탈취당하고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징계 방식으로 그들을 책망했지만 그런데 그들은 25절에 나타나는 바대로 깨닫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았다. 이 얼마나 영적인 맹목의 상태가 심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도가 점점 더해지잖아요. 더해지면 뭔가 이건 아니구나. 뭐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완고한 상태, 자신의 삶의 어떤 진을 딱 한번 치면 누구도 침범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로 그냥 버티기로 들어가는 이게 얼마나 완고한 상태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맞는지, 누가 때리시는지, 때리신 의도와 목적은 무엇인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고 나에게 이런 노림을 주시는지 등등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겪는 고통 때문에 절망만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신들에게 닥친 재앙의 의미를 올바로 해석할 해석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언약의 방식대로 대하시잖아요. 신명기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답게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다루실지에 대해서 이미 신명기에서 다 오리엔테이션을 다 했습니다. 매뉴얼에 담아주셨어요. 율법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이 당한 재앙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오히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심의 증거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배반했다. 우리를 내버렸다. 내팽개쳤다. 우리를 올바로 대우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신자들 중에 이런 오류를 범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낙심과 자포자기 속에서 살아가고 되는 대로 살아가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 교훈의 말씀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교회 안에 구축된 교제관계가 주는 유익이 있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기는 하나 말씀을 깨닫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는 이런 상태로 오랜 기간 동안 굳어진 삶을 살은 사람들을 사실 한국교회에 제가 볼 때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예배에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일을 갖는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본문 딱 보면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하겠구나. 오늘 오전 예배처럼 하나 되라. 하나 돼야지 뭐. 무슨 딴 이야기 뭐 있겠어? 뭐 그냥 그러고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42장은 여호와의 종에 대한 계시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긍정적인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결론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예 상태에 있는 영적인 속박 상태 가운데 있는 이런 모습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보면 절망적이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런 모습만 바라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이 사연은 42장으로 끝이 나지 않죠. 43장 1절 이하를 보시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도 오늘 설교 때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그러다가 양이 만만치 않아서 다음에 다루려고 합니다. 43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이런 이스라엘 편에서 어떤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보존하시고 속량하시고 사랑하시고 모으시고 구출하실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뭔가 회개 조짐을 보이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뜻을 일방적으로 그냥 선포하였습니다. 이를 가리켜 은혜의 우선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것은 그냥 전폭적 은혜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번에 빌면 어떻게 하겠다. 잘하는 거 보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다룰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은혜 방식으로 대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자녀가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우선성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로마서 5장 말씀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변화의 조짐을 보일 때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이 안 나타나요. 그냥 여전히 우리의 상태는 똑같습니다. 뭐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풍성하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도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이런 은혜의 우선성의 원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절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대답이 뭐죠? 여호와가 아니시냐? 25절에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들을 실제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문제 상황으로 집어넣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문제 상황에서 끌어내시는 분도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가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이미 42장 1절에 나타났죠.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2장 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종이 행할 사역이 어떤 사역이죠?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의 종 메시아만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맹목의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예언의 성취를 우리 요한복음 9장에서 살펴봤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었던 바로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눈을 떠 보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고 내 안에는 어떤 구원받을 만한 근거도 없고 나를 구원할 어떤 존재도 이 세상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께 우리 영혼을 의탁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신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맹목의 상태에서 지지부진한 역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미 신명기 29장에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미 규정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물론 그들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그들에게 아직 임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선행한 은혜, 은혜 우선성이 우리에게 먼저 임하게 될 때 삶은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가까이 하면서 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나의 완악함과 완고함과 무지함, 나의 고집샘, 나의 삶의 패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것, 고집하기보다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에 내어 맡기고 주께서 더 분명한 뜻을 보이시면 그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자소의 태도를 갖는 자, 이런 사람이 사실은 좋은 밭,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요.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새 언약의 약속을 마음으로 실제로 누리는 자요. 이런 자만이 이런 영적인 맹목의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깨달음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참되게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영적인 이런 맹목의 상태로도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 상태를 말씀으로 파악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의 어떠함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숨어들어 있는 모든 죄된 생각들, 완고함과 고집스러운 부분들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가난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택하셨지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영적인 맹목의 상태에 빠져있는 이런 상황을 두고 보실 수 없었던 그분께서 그들을 다루셨고 그들을 책망했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자신들을 어렵게 힘들게 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왕광으로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새 언약의 은혜를 덧입는 길밖에 다른 해결책이 없음을 저희가 기억하고 오늘도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친히 통찰하시고 가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는 한 내 삶은 결코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마음이 낮아지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해결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완고함이 치료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속박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찬의 자리로 또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